지금이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넉사에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열흘 단위예요. 그 다음에 절은 계절 할 때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절로부터 정확하게 40일 전부터 카운트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첫날을 뭐라 그러는지 하면 제의 수요일, Ashy Wednesday,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첫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안 오셨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냐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대속하기 대신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어느 누구도 같이 걷지 않았습니다. 홀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사순절 매일 말씀 묵상 달력을 한 장으로 앞에는 한국어, 뒤에는 영어로 나눠드렸죠. 거기 보시면 매일매일 그게 짤막하게 주제별로 쫙 아주 굉장히 잘 오그나이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회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1만 개의 우리 장로교단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사람은 같은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4일이 지났는데 그 말씀을 돌이켜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먼저 시작이에요. 그 말씀에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을 받고 그 회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차례로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본문인데 제목이 너희는 위로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이 처음으로 나와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그 말씀이 첫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여라 합니다. 사순절의 그 첫 4일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나와서 죄를 뿌리고. 그런데 오늘 첫 주일은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4일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낸 사람들의 향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첫 반응의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여라. 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꾸지람 당하고 질책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위로받는 걸 좋아합니다. 위로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러죠. 우쭈쭈, 우쭈쭈, 위로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질책하고 비난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다 위로한 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질책하고 꾸짖고 했습니다. 리더들은 질책받고 꾸짖음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했는데 이걸 사실은 서로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곳에 처음 담임 목사로서 첫 주에 했던 설교의 본문하고 같습니다. 그때 제목은 달랐어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생하고 악성 사이클을 끝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저의 그 소망이 기도의 제목이 담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축처진 영혼이 일어서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또 그와 함께 말씀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기는 땀과 노력과 수고와 그런 것이 같이 진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위로 받으셨어요? 위로하셨습니까? 땀을 흘리셨습니까? 위로하는데 열심을 내셨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나 2018년도나 2017년도나 2019년도에 교회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는 아마도 1년간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서로 간에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데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천년도 더 이전이죠. 한 3천년 전에 BC, 나라가 한 BC 500년경이니까 거의 뭐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게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아주 짧게나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남북 전쟁도 하고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6.25 전쟁 한 번 했지만 군사 충돌이 굉장히 잦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서서히 망했어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집트, 역사책에 나오는 초강대국입니다. 틈만 나면은 침략했어요. 틈만 나면은 내전 간섭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선지자로 6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60년간. 이분은 당시 왕의 6촌인가 그랬어요. 왕을 3대인가 4대인가를 섬기는데 왕족이에요, 왕족. 선골이죠, 선골. 그래서 폭넓은 국제정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적힌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구약 37권, 신약은 구약 39권, 죄송합니다. 구약 39권, 신약은 29, 27권. 그렇게 외우세요. 3927. 그러니까 66건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때요?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서 사람을 만들고 다시 한번 말을 안 들으니까 갈아엎고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집안을 일으켜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로 끝납니다. 그게 말라기.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정확하게 구약의 39권처럼 모든 말씀이 너희들 이러면 망해, 심판과 멸망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내용과 패턴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딱 마태복음이 처음에 나오죠. 신약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탁 등장하면서 희망과 소망과 구원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그때부터 갑자기 패턴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희망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작년에 한 12분, 5분 정도가 통독을 다 하셨고 지금도 이제 한 10분, 12분 정도가 따라오시는데, 통독하기 힘드시면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의 축약이에요. 예. 성경의 최초의 복음서는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지만 원래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열려요. 그리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죄인들을 책망하거나 꾸지람하거나 징벌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는 자로 오셨고, 그리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시고, 그 세 가지 기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요즘 새벽기도 중인데 말씀에 15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체포되시기 직전 그날 밤에, 마지막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신신당부한 게 뭐냐 하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을 딱 두 개로 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하나로 추격한 것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죠? 두 명이 필요해요. 두 명. 우리가 결혼 주례사 할 때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주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상대방이 핍박을 하든 뭐라 하든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 가장 귀한 말을 해야 될 순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좀 깊이 한번 이 사순절에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자들한테 또는 우리에게 너는 사랑하기만 해 그러면 승리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서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낙오병이 됩니다. 낙오병. 그래서 교회의 큰 기능 중에 다섯 가지 기능 중에 그 중요한 것이 성도 간의 연대와 성도 간의 교제예요. 그냥 밥 먹고 허허하하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게 교제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풀어야 하면 돌보고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살인자, 세상에서 뭐 강간범 뭐 해도 엄마는 끝까지 그 자식을 책임집니다. 위로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돌보려면 그 시작은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서론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서로 책임지고 돌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면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서로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여기에 그것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백성들. 서로 마음에 닿도록 touch the heart. 뭔 일을 하든지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야 위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 뭐 누구 중에 이번에 대구 사건에 도네이션을 하고도 요거도 먹는 분이 있어요. 연예인 중에. 억울하죠. 뭐 선심을 쓰고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마음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상대방의 그러면 이 왜 진정성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고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 먼저 들어줘야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그 사람이 사정을 이야기해 주는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죠. 신천지가 저는 놀랐어요. 30만 명 젊은 애들이 60% 이상 한국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고 처음에 포섭하기 전에 그렇게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그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옛날에 여기 너무 일찍 오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한국의 TV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라고 있습니다. 전원일기. 시골 마을의 그 풍경을 그린 그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최불암하고 김혜자가 부부로 나와서 이장 부부로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그 안에 특이한 그 캐릭터가 있는데 일룡엄니라는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있습니다. 머리 허여가지고 시골 할머니 이빨 빠지고 뭐.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요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뭐 보진 않아요. 보진 않는데 이 유튜브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거기도 그 같은 캐릭터로 일룡 엄니와 똑같이 머리가 허옇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머리에 쪽졌잖아요. 쪽지고 몸빼 바지를 입고 위에 이 색깔의 그 재킷 할머니 재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식당에서 그냥 일반 식당에서 세트장이 아니고 식당에서 이렇게 주로 연예인들이 나오고 또는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그런 부부들도 와서 사연을 들어줍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인데 보면은 뭐 세 번씩 이혼을 한 사람, 남편이 빚에 몰려서 자살한, 예? 아니면은 인기가 많았다가 갑자기 인기 없어가지고 막 그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그런 자기들의 그런 그 구구절절한 아픈 사연을 거기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걸 들어줘요. 그 제목 이름이 특이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인사를 저도 어릴 때 그래요. 아침 드셨습니까? 만나면은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동네 길 가다가 저녁 드셨어요. 그게 인사였습니다. 근데 시골에 다 우리 제가 사는 시골에는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굶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인사를 다 했습니다. 요즘 누가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굶지 않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인사말을 프로그램 대문으로 내세웠을까? 여러분 먹을 것이 널려 있지만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고생이 있거나 누구 하나 하소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병들어서 입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은 내가 당신의 가장 평범한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식사를 거르고 있지 않습니까? 밥 먹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사진에 나오죠, 이렇게. 허름한 차림의 일룡 엄니가 시골 할머니가 딱한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위로의 말을 이것저것 해결사, 카운셀러가 아니에요. 하기 전에 상대방이 막 울면 같이 그냥 껴안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눈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깨어나주고 그 다음에 격려합니다. 어떨 때는 막 등짝을 두드리고 야단도 치고 욕도 해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를 흉내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누가 이 시대에 자기의 프라이빗한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등짝도 두드리고 욕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같이 연민과 긍휼함에 감정이 올라오고 자기의 생각도 사연도 생각이 나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다. 예, 쉽잖아요.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각자가 빠졌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건데 이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간만에 오신 우리 80대 성도님 오늘 안 나오셨네. 지나가다가 인사 안 했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야단 맞을 만해요. 기다리지 마시고 같이 인사. 이게 서로 목사가 성도에게 인사하고 성도는 인사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서로 각자 돌보죠. 서로 각자 인사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셔도 오늘 젊은 분들이 좀 안 오셨는데 10년을 지났는데 이름을 모르시는 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표 한번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도 싫어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 챙겨가실 때는 모르시는 분 있으면 가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식사는 제대로 챙겨 드십니까? 예.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여기에 몇 년 살았는데요. 제가 모르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연세 드신 여러분이 젊은 40대들을 자기 조카나 아들이나 딸처럼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손자, 손주들 요즘 어떻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반대로 우리 40대 자녀들이, 자녀가 아니죠. 여기 오늘 좀 안 나오셨는데 40대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7, 80대 분들이 삼촌이나 이모였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냥 따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일용 언니 김수미 씨가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밥상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부모님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결혼 46년 차인데, 상당히 연세 드신 분, 이분도 이제 결혼 46년 차인데 충고도 해주고 야단도 쳐주겠습니다. 원한다면 욕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70대, 80대 여러분 가운데 우리 40대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하실 만큼 조심스러운, 아이고 굳이 내가 뭐 체면 깎아가면서 그런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40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 어디 가셨어요? 40대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의 70대, 80대 어른들이 일용의 엄니같이, 어떻게 보면 주책이 없는 거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심지어 야단치고 욕까지 하는 분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들어서 그냥 에이 뭐 이래 이러실 거예요. 위로하는 관계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오늘 이사야서는 이 위로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게 외치라. Cry out. 크게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뭘 크게 외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처럼 금방 시들고 무엇이 온전하게 서느냐?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사야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시편 90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90편과 91편에 보면 전염병에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걸 읽으세요. 마음이 뒤숭숭할 때는 시편 90편과 91편을 읽으세요. 이 구절을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서 알리는 것이 그렇다면 위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1절에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나온 이야기죠.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은 제수요일에 그랬죠. 제수요일. 왜 제로 시작합니까? 이건 재회개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실제로 회개할 때는 요나가 거기 니느웨에 가서도 온 백성이, 임금이 먼저 삼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확 뿌리고 온몸에 재를 뿌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재가 뭐예요? 모든 것이 타고남은 허연, 색깔이 없는 먼지, 흙, 더스트입니다. 더스트.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Life is from dust to dust.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일 뿐이다. 예, 먼지. 이 먼지 같은 나의 육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에 이미 상륙했어요. 한 명은 죽었습니다. 시애틀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킹 카운티예요. 한국과 이탈리아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미국도 지금 긴장하고 지난주에는 계속 기자회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기자회견했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인류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속출하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화장 처리합니다. 화장 처리.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봐. 3년 전에 저희 어머님도 만 91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는데 평상시에 깨끗하게 화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상한 게 화장을 하고 나서 그걸 뼈를 갈기 전에 흔적을 그대로 확인을 시킨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안 좋고 육신이 정말 허무하구나. 말 그대로 정말 죄밖에 안 남는구나. 모든 형상은 가고 없어지고 나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타양에 있다가 가면은 된장찌개도 끓여주시고 웃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 어머니의 육신은 정말로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였어요. 죄. 하얀 죄. 그래서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해 드릴 것을 더 같이 좀 놀아드리고 손잡아 드리고 용돈도 좀 더 드리고 함께 좀 차에 모시고 제가 차에 태우고 다녔어요. 기자할 때는 한국에서.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질 걸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 더 말씀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해서 그 일제시대 때부터 그 풍진 세상 고생하신 데 말씀으로 좀 더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좀 더 누리게 해드릴 것을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참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회가 안 남도록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서로 위로한다는 것은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두려움이 닥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도록 우리의 믿음을 서로 굳건하게 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9절 7절 11절에 나오는데 9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사야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들어왔을까요? 지금 여러분 받는 뉴스들 있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바벨론의 침공에 옆나라가 망했어. 다 흩어졌어. 학살당했어. 온 나라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던 때였어요. 나라가 또 급격하게 망하고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세상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고 근심밖에 없어요.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뉴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무엇을 반석으로 견고하게 설 것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힘쓰라. 지금 100년 전에 똑같은 비슷한 사태가 있었어요. 스페인 독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악의 바이러스예요. 지금 마음이 뒤숭숭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이럴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더욱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마음의 심지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것, 우리 탐욕으로 비록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도 나를 돌이켜보고 우리 인류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기도해야 돼요. 이 와중에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신다. 그걸 믿으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주변에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성도로 구별하여 부르심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 두려움에 떠는 영혼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섬기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이에요. 시민. 미국 시민이고 한국 국적까지 있으면 한국 시민이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서 역병에 스스로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그 이단처럼, 이단은 미혹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속임수고 사단은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세상에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두 배, 세 배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간지에 우리 장로교회 한인총회에서 바이러스 대처 예방과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따르시고 참고하셔야 돼요. 우리는 당회를 중심으로 우리 노회와 한인총회와 미국 교단,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꼭 세정제보다 오갈 때 비눗물에 꼭 손을 자주 씻으시고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삼가하시고 이때 기침이나 열이 나면 집에 방을 따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외국 여행은 자제하셔야 돼요. 당분간.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은 우리가 인류가 있을 때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있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염병을 피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배역할 때 선지자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공동체가 훼손되고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공동체를 다시 든든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한 우리를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야 흑암에 있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기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세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셔야 돼요. 건강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이번에 우리가 침투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잘 챙기고 위로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뜻밖의 바이러스 침공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이때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더욱더 협조해서 우리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